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란이 무력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예멘에 즉각적인 휴전을 요구했습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오늘 휴전 제안과 예멘 당사자 간 평화회담 그리고 포괄적인 정부 구성이 예멘 사태의 해결 방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슬람 시아파 후티반군이 예멘 수도 사나 등 일부를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 압두라부 만수르 하디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우디아라비아 주도의 연합군 공습이 4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우디 주도 연합군은 어제도 사나의 미사일 경납고에 공습을 가해 대형 폭발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적어도 25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다쳤습니다. 한편 미국은 예멘 인근에 항공모함을 파견했습니다. 미 해군은 그러나 예멘 사태의 무력 개입 가능성을 부인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차 세계대전 전범들의 위패가 보관돼 있는 도쿄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헌납했습니다. 야스쿠니 신사 측은 사흘간 열리는 춘계 제사 일정 첫날인 오늘 아베 총리가 전통 화분에 담은 식물을 공물로 보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등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제국주의에 피해를 입은 나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홍내희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야스쿠니 신사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일관되다며 일본 지도자는 침략의 역사를 직시하고 반성한다는 역대 내각의 약속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아베 총리가 신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공물만을 제공한 것은 더 큰 비난을 피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파키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파키스탄 의회 연설을 통해 양국 간 우호관계를 강조했습니다. 시 주석은 연설에서 파키스탄 정부의 반테러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파키스탄과 중국은 안보 분야에서 공통의 위험을 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또 파키스탄이 오랜 기간에 걸친 어려움을 극복하고 중국 서부 국경 지역의 안보와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며 이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나와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양국 정부가 테러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함께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아프리카 소말리아 수도 모가디슈의 한 식당 외곽에서 오늘 차량 폭탄 사건이 발생해 적어도 5명이 숨졌습니다. VOA 현지 기자는 이번 폭발로 숨진 희생자 가운데 여성 2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모가디슈 응급의료요원은 VOA에 6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사망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센트럴 호텔 인근에 위치한 이 식당은 소말리아 대통령궁 직원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입니다. 아직 범행을 시인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없지만 소말리아의 이슬람반군 알샤바브는 이 같은 자살 공격을 수차례 벌여왔습니다. 알샤바브는 어제도 소말리아 북부 가로의 마을에서 유엔 직원들이 탑승한 버스를 공격해 7명을 살해하고 8명을 다치게 했습니다. 이집트 법원이 오늘 무함마드 무르시 전 대통령에게 20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집트 법원은 지난 2012년 발생한 시위대 사망 사건에 대해 살인 혐의가 아닌 협박과 폭력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무르시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12명의 무슬림 형제단 지도자들과 그 지지자들에게도 같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무르시 전 대통령은 4년 전 이른바 아랍의봄 민주화 혁명 이후 호스니 무바라크 전 대통령의 장기 집권이 끝나고 실시된 이집트 최초의 민주적 선거에서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이탈리아 검찰이 지난 19일 지중해상에서 발생한 이민선 전복 사고와 관련해 선박 책임자 2명의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은 어젯밤 사고 선박의 튀니지인 선장과 시리아인 1등 항해사의 신원을 확인하고 이들에 대한 체포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선박에 900여 명을 태워 정원을 심각히 초과한 상태에서 무리한 항해에 나서 리비아 해상에서 선박이 전복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이민자들에 대한 강경한 규제 방안을 마련한 호주의 토니 에버 총리는 유럽도 더 이상의 이민자 희생을 막기 위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4월 21일 진행의 장량입니다. 다양한 인종이 섞여 사는 미국이란 나라에는요, 아메리칸 드림을 안고 무작정 미국에 오는 불법 체류자들이 참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체류자들 때문에 미국 정부는 늘 고심을 하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 미국이 이 불법 체류자를 되돌려보내는 비용 때문에 고민에 빠졌습니다. 최근 미 국토안보부가 이민세관국을 검사한 결과를 보니까요, 이들을 모국에 돌려보내는 교통수단으로 전세기가 사용됐는데, 그런데 이 비행기에 사람이 한 명이 타든 꽉 채우든 상관없이 시간당 $8,000가 넘는 비용을 내야 하는데, 문제는 빈 채로 뜰 때가 많다고 합니다. 이민세관국이 불법 체류자를 135명까지 태울 수 있는 전세기를 8대 이용하고 있는데요. 자세히 보니까요, 2010년 가을부터 2014년 봄까지 40%를 채우지 못한 이 전세기를 띄우는데 미 정부가 1,200만 달러를 썼다고 하는군요. 이 기간에 조사된 전세기 7,500여 편 가운데 빈자리가 20% 이상 발생한 사례가 3분의 1 정도에 달할 만큼이었습니다. 국토안보부는요, 미 세관국의 이 더 싼 전세기를 이용하고 더 적은 항공편으로 매번 일정한 수의 불법 체류자를 보내서 예산을 절감하라고 지시를 했는데요. 이 불법 체류자 때문에 늘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처가 얼마나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미국의 주요 소식, 미국 뉴스 헤드라인으로 바로 알아보고요. 뉴스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나 용어를 자세히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주간 기획물, 영화로 듣는 미국사, 김정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기온 13도에 화창한데요. 오늘 낮 최고 19도 정도로 어제보다는 선선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 볼까요? 내일 북한 흐리고 비 오다가 아침에 그치겠고요. 낮부터 맑아지겠습니다.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1도에서 영상 10도로 오늘보다 높겠고요. 낮 최고 9도에서 22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평양 오전에 구름 많고 비 내리겠습니다. 기온 10도에서 21도 예상합니다. 신의주 오전에 구름 조금 낍니다. 기온 8도에서 21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개성 오전에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 8도에서 18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도록 하죠. 조시 그로반이 부릅니다. Bring Him Home 들어보시죠.
미국 속의 뉴스, 뉴스 속의 미국, 미국의 다양한 소식과 문화를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소식들 들어와 있습니까?
네, 흑인 남성 한 명이 경찰에 체포된 뒤 척추가 부러져서 숨진 사건과 관련해 볼티모어 경찰관 6명이 정직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네. 2년 전에 끔찍했던 폭탄 테러 양몽을 싣고 보스턴 마라톤 대회가 성공리에 개최됐다는 소식, 또 소말리아계 미국인 청년 6명이 테러 혐의로 체포됐다는 소식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소식부터 들어볼까요?
네, 최근 미국에서 흑인들이 경찰 검문 과정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자주 일어나면서 사회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미국 동부 볼티모어시에서 흑인 남성이 경찰에 체포된 뒤 척추가 부러져서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볼티모어 경찰관 6명이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망한 남성은 올해 25살인 프레디 그레이시인데요. 지난 12일에 경찰에 체포됐고요. 그 뒤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다가 일주일 뒤인 19일에 사망했습니다.
네.
변호인 측은 그레이시가 사망할 당시에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일단 그레이시가 왜 체포됐는지 또 어쩌다가 척추가 부러졌는지 궁금하네요.
네, 그게 아직 확실하지 않은데요. 네. 이 볼티모어 경찰이 발표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12일 아침에 마약 밀매로 유명한 동네에서 경찰관 한 명이 그레이시와 눈이 마주쳤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레이시가 달아나기 시작했고요. 경찰관 3명이 자전거를 타고 쫓아가서 붙잡았다고 하는데요. 이 체포 당시에 그레이시는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전기 충격기를 꺼냈지만 뭐 사용할 필요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네.
이 그레이시는 경찰 밴에 오를 때만 해도 의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요즘에는 이 목격자들이 찍은 동영상이 중요한 자료가 되곤 하는데요. 이 그레이시가 체포되는 장면을 찍은 동영상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예.
이 경찰관들이 바닥에 엎드려 있는 그레이시를 일으켜 세워서 경찰 밴, 그러니까 호송용 승하차에 태우는 장면을 찍은 동영상이 나왔는데요. 이 동영상을 보면 그레이시가 끌려가면서 비명을 지릅니다. 하지만 경찰이 강압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 경찰은 그레이시를 태우고 가다가 두 번 멈춰섰다고 하는데요. 한 번은 그레이시가 너무 시끄럽게 해서 발에 족쇄를 채우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데려가서 의료진에게 보였고요. 이 의료진이 그레이시를 병원에 데려갔다고 합니다.
네. 자, 논란이 되는 사망 사건이니만큼 부검을 했을 텐데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척추가 손상된 것 외에는 별다른 부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레이시를 체포한 경찰관들은 좀 더 빨리 의료진을 불렀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시인했습니다. 그레이시는 천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경찰 승합차에 오르기 전에 천식 환자를 위한 흡입기를 요청했는데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네. 자, 이 사망한 그레이시가 경찰과 눈이 마주치자마자 달아났다고 했는데 원래 전과가 있는 사람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난해 12월 그리고 올해 3월에 마약 소지 혐의로 체포된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그런 일들은 이번 사건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입니다. 아무런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는데 단지 흑인이기 때문에 체포됐다는 거죠.
네.
그레이시가 달아났고 또 호주머니에 뭐 작은 칼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런 건 체포 이유가 될 수 없다면서 붕괴했습니다. 그레이시는 확실한 직업은 없고요. 종종 건설 현장에서 일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볼티모어 현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동네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는데요. 100여 명의 주민이 경찰서 앞에 모여서 그레이시가 왜 좀 더 빨리 치료를 받지 못했는지 자세한 내용을 밝히라면서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아직 그레이시의 가족은 직접 나서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네.
볼티모어시 당국은 이번 사건에 관련된 경찰관 6명을 정직 처분하고 주민들에게 진정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스테파니 라울링 블레이크 볼티모어 시장은 아직은 시위가 평화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힘을 얻는다면서 폭력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 관련 경찰관들 정직 처분으로 끝나는 겁니까?
네, 뭐 지금 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알 수 없는데요. 네. 시 당국은 오는 5월 1일까지 조사 결과를 검사 측에 넘길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조사 결과를 보고 그레이 씨를 체포한 것이 정당했는지 판단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네. 앞으로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경찰관들에 대한 추가 징계 문제도 고려될 걸로 보입니다.
네. 참 요즘 이 경찰 검문 과정에서 흑인이 사망하는 사건이 참 자주 일어나서 미국 사회에 큰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대표적인 사건 몇 가지 한 번 더 짚어보고 넘어가죠.
네. 지난해 8월에 미주리주 퍼거슨에서 흑인 10대 소년 마이클 브라운이 백인 경관에 총에 맞아 숨진 사건이 일어나면서 전국적인 항의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흑인들의 생명도 소중하다는 구호를 내걸고 시위가 확산됐었죠.
네.
그보다 앞서 7월에는 뉴욕 스탠튼 아일랜드에서 에릭 가너란 흑인 남성이 경찰에게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질식해서 숨진 일이 있었습니다. 11월에는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12살 난 소년이 장난감 총을 들고 있다가 경찰의 총에 맞아 숨졌고요. 그런가 하면 이달 초에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는 백인 경관이 달아나는 흑인 남성에게 총을 쏴서 숨지게 했는데요. 이 월터 스카시란 이름의 흑인 남성이었습니다.
네.
이 남성이 총격을 받고 쓰러지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큰 논란이 일었죠. 만약에 이런 동영상이 공개되지 않았더라면 사건이 묻혀지고 넘어갔을 거라면서 흑인들이 붕괴했는데요.
네.
흑인에 대한 경찰의 선입견과 차별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건이란 겁니다.
네, 이번에는 보스턴 마라톤 대회 소식 알아보죠. 많은 기대와 또 우려 속에 대회가 열렸는데 다행히 성공적으로 끝났네요.
네, 전 세계 마라톤 애호가 약 3만 명이 참가한 가운데 119회 국제 보스턴 마라톤 대회가 이곳 미국 시간으로 21일에 열렸습니다. 이날 보스턴 현지 날씨는 비가 오고 바람까지 부는 쌀쌀한 날씨였는데요. 하지만 선수들은 궂은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출발 지점인 보스턴시 호킨턴을 힘차게 달려나갔습니다. 또 수많은 관중도 호킨턴에서 종착 지점인 볼스턴까지 26.2마일에 이르는 거리에 나와서 선수들을 응원했는데요.
네.
주최 측은 약 100만 명이 어제 대회를 지켜본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네, 이 보스턴 대회는요, 그 오랜 역사와 또 전통만큼이나 내노라하는 선수들이 많이 출전하고 있는데요. 이 올해 우승은 누가 차지했습니까?
네, 에티오피아의 렐리사 데시사 선수가 2시간 9분 17초로 가장 먼저 결승점에 들어와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로써 데시사 선수는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두 번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2등 역시 에티오피아 선수였는데요. 데시사 선수와 불과 4초 차로 결승점을 통과한 예만의 아판 체가이 선수가 2등이었고요. 반면에 지난해 우승자였던 미국의 맵 캐플레지기 선수는 2시간 12분 42초로 다소 부진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네.
맵 캐플레지기 선수의 지난해 기록은 2시간 8분 37초였습니다. 지난해 캐플레지기 선수에 뒤져서 블루를 삼켜야 했던 케냐의 윌슨 케베 선수, 또 에티오피아 출신의 패트릭 마카우 선수, 에벨 키루이 선수들도 이번 대회에 참가했지만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네, 여자 선수들 가운데는 누가 우승컵을 안았습니까?
네, 올해 여자부 우승은 케냐의 캐롤라인 로티치 선수가 차지했는데요. 이 로티치 선수는 에티오피아의 마레 디바바 선수보다 약 500피트 앞서 들어와서 감격의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부제네시 데바 선수가 3위, 미국의 데스 린든 선수가 4위를 차지했고요. 보스턴 출신으로 주민들의 많은 응원을 받았던 샬레인 플라네겐 선수는 2시간 27분 47초로 9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사실 여자 마라톤 선수 가운데는 케냐의 리타 제프 선수가 가장 유력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해 여자부 우승을 차지한 케냐의 리타 제프 선수는 지난해 금지된 약물을 복용한 혐의로 2년 대회 출전 금지 조처를 받으면서 올해 경기에는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제프 선수는 2006년과 2013년에 이어서 지난해까지 세 번째 우승을 차지하면서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점쳐졌었습니다.
네. 자, 이 보스턴 마라톤 대회는요, 워낙 그 명성만큼이나 상금도 많죠.
네, 우승자는 우승 트로피와 함께 부상으로 상금 83만 달러를 받게 됩니다.
네. 그런데 올해 이 보스턴 마라톤 대회는 또 특별히 삼엄한 보안 경계 속에 치러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2년 전에 3명이 목숨을 잃고 260여 명이 다치는 끔찍한 테러 사건을 겪은 보스턴 시 당국과 주최 측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출발점부터 도착점에 이르기까지 이 대회가 열리는 전 구간에 걸쳐서 고도의 보안 경계를 펼쳤습니다. 경찰 당국은 구경 나온 관중에게 큰 가방이나 음료수를 차갑게 하는 보관통 같은 건 검색 대상이라면서 휴대하지 말 것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시민들이 좀 불편을 겪었겠네요.
네, 뭐 그렇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회가 전혀 위축됐던 건 아닙니다. 네. 이 마틴 월시 보스턴 시시장도 대회에 앞서서 대회 참가자들과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장비와 인력을 제대로 갖추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것을 강조했었는데요. 월시 시장은 하지만 이런 것들로 인해서 대회 분위기가 경색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관중들이 보스턴 마라톤 대회를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었습니다.
네, 이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 모습하고 또 길거리에서 선수들을 응원하는 관중의 모습 영상을 통해 봤는데요.
네.
이 2년 전에 끔찍했던 이 보스턴 마라톤 폭탄 테러 사건의 악몽을 떨쳐버린 듯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언론도 이제 보스턴 마라톤 대회가 처음 대회를 시작했던 원래의 정신과 목적으로 되돌아가는 것 같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대회를 준비해온 톰 그릴크 보스턴 체육협회 집행이사는 보스턴 마라톤 국제대회는 건전한 경쟁과 우수성을 목표로 삼고 해마다 열려왔다면서 지난 2013년에 발생한 폭탄 테러 사건은 보스턴 마라톤 역사 가운데 가장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 역시 역사의 일부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2년 전 끔찍한 악몽을 겪었던 보스턴 마라톤 대회 뭐 이제는 활기를 찾고 또 평온한 가운데 무사히 잘 치러졌는데요. 보스턴 마라톤 폭탄 테러 사건에 대한 재판은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네, 이달 초 그 보스턴 마라톤 폭탄 테러 사건의 심리를 맡은 배심원단이 그 용의자인 조하르 차르나예프에게 적용된 30건의 혐의에 대해서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조하르에게 내려진 30개 혐의 가운데 17개 항목이 사형 또는 최소한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들인데요. 이 조하르에 대한 최종 구형을 내리게 될 배심원단의 2차 절차는 보스턴 현지 시간으로 오늘 21일에 시작됩니다.
네, 미국 뉴스 헤드라인, 연방 수사당국이 테러를 모의한 혐의로 미국인 6명을 전격 체포한 소식 오늘 마지막으로 알아보도록 하죠.
네, 미국 연방수사국 FBI가 19일 이슬람 급진 순위파 무장단체 ISIR과 관련된 테러 음모 혐의로 미국인 6명을 체포했습니다. 미국에서 ISIR과 관련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체포된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현재 이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연방수사당국은 테러 혐의와 관련해 일반인들에 대한 안전 위협은 없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 체포된 사람들이 전부 이 소말리아계 미국인들이라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체포된 사람들은 모두 소말리아계 미국인들로 19살에서 21살 사이의 청년들로 알려졌고요. 이들 모두 최근 ISIL에 가담하기 위해 시리아를 방문했거나 방문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중에 4명은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나머지 2명은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에서 체포됐습니다.
네, 이 적은 수이긴 하지만 최근 ISIL 또는 ISIS라고 하는 이 순위파 이슬람 극진단체에 가담하려는 미국인들이 나오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네소타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미네소타 주민 몇 명이 ISIL에 가담하기 위해서 시리아로 떠났는데요. 그 가운데 적어도 한 명은 ISIL을 위해서 싸우다가 목숨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지난 2007년부터 이슬람 급진 무장단체 알샤바브에 가담하기 위해 미네소타주에서 소말리아로 간 소말리아계 미국인 청년은 약 22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테러 조직에 가담하려다가 적발된 사람들의 대부분은 공항에서 체포되고 있는데요.
네.
현재까지 미네소타 주민 4명이 ISIL을 비롯한 테러 단체들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돼 있습니다.
네, 지난해 5월에 미네소타주에서 2명의 젊은이가 함께 시리아로 가려다가 체포된 일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역시 소말리아계 미국 청년들이었는데요. 네. 그중 한 명은 공항에서 탑승 직전에 체포돼서 현재 구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 명은 ISIL과 활동하는 사진과 글들을 온라인에 올리면서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네, 이 유럽 미국과 비교하면 이런 테러 조직에 가담하고 있는 미국인의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네, 현재까지 ISIL에 가담하기 위해서 시리아로 간 유럽인은 약 3천 명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그에 비하면 뭐 미국인들은 좀 적은 수입니다. 네. 하지만 그 미국의 법 집행기관과 정보 당국자들은 ISIL 같은 테러 단체에 가입해서 훈련을 받고 미국에 돌아와서 테러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네, 미국 주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 AP와 SAT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AP와 SAT 모두 교육 관련 용어인데요. 미국 고등학생이나 학부모들에게는 이 넘어야 할 큰 산처럼 여겨지는 단어 아닌가 싶네요.
그렇습니다. 대학 입학을 좌우하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부모라면 아무래도 자녀 교육이 가장 신경 쓰이는 문제일 겁니다. 네. 북한에서도 자녀에 대한 이 교육이 이 관심이 대단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탈북자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과외도 시키고요. 심지어 뇌물을 건네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김일성 종합대학이나 김체공업대학 같은 곳은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고 하죠. 들어가기 참 힘들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북한 최고의 명문인 이런 대학에 들어가려면 공부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출신 성분도 좋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미국에서는 어떨까요?
네, 일단 공부는 잘해야겠죠.
맞습니다. 네. 이 대학 입학 사정관들이 운동이나 음악 같은 이 특기 또 봉사활동들도 보지만요. 먼저 학업 성적을 보는데요. 이 사정관들 눈에 들려면 일단 이걸 많이 들어야 하고요. 또 이 점수가 높아야 합니다.
네, AP와 SAT 얘기인데요. AP를 많이 들어야 하고 SAT 점수가 높아야 하는 거죠.
맞습니다. 네. 자, 올해 아이비리그 8개 대학에 모두 합격한 한 학생을 예로 들어보면요. 자, 버지니아 주에 거주하는 이 학생은 AP 과목을 13개 들었고 2,400점 만점인 SAT 시험에서 2,390점을 받았습니다. 만점에서 10점 빠지죠. 네. 자,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니까 평소 학 과목의 성적이 높은 건 뭐 당연하겠죠. 네. 덕분에 아이비리그뿐 아니라 스탠퍼드, MIT, 듀크 등 지원한 14개 대학에 모두 합격했다고 합니다.
네. AP 과목을 많이 들어야 대학 갈 때 유리하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요. 네. 자, 이 AP 과목이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네, AP는 Advanced Placement의 약자입니다. 이 대학 과목 선이수제라고 번역할 수 있겠는데요. 한마디로 이 대학에서 듣는 과목을 고등학교 때 미리 듣는 겁니다.
네, 고등학생이 대학 과목을 미리 들어야 할 필요가 뭔지 모르겠네요. 네,
사실 그 때문에 논란이 있기도 한데요. 네. 원래 AP 과목의 취지는 이렇습니다. 우수한 학생들, 다소 이 고등학교 과정이 지루할 수 있는 학생들에게 미리 대학 과목을 이수할 기회를 주자는 것이었습니다. 이 AP 과목을 들으면 학년 말에 가서 시험을 치게 되는데요. 시험 점수가 1에서 5까지로 나오는데 숫자가 높을수록 좋습니다. 네. 자, 보통 3 이상을 받으면 대학 학점으로 인정을 해주죠. 뭐 앞서 말씀드린 학생은 AP 과목을 13개 들었고 AP 시험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 은 13개 대학 과목의 학점을 모두 따고 들어가는 거죠.
네, 자, 이렇게 대학 학점을 미리 땄을 때 좋은 점은 또 뭘까요?
네, 일단 대학을 빨리 졸업할 수가 있습니다. 아. 네, 보통 4년인 대학 과정을 3년 반, 심지어 그보다 더 빨리 마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미국은 대학 등록금이 무척 비싼데요.
그렇죠.
빨리 졸업하면 그만큼 등록금을 절약할 수 있겠죠. 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겁니다. 아, 네. 네, 또 AP 과목들을 보면 영어와 수학, 외국어, 역사, 과학 같은 교양 과목들이거든요. 네. 자, 이런 필수 교양 과목을 고등학교 때 미리 들어놓으면 대학에 들어갔을 때 전공 과목에 집중할 수 있고요. 또 다른 관심 가는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이 선택의 폭도 넓어집니다.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을 하기도 훨씬 수월하겠지요.
네. 뭐 요즘에는 AP 과목을 듣는 학생이 참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대학에 지원할 때 AP를 많이 들을수록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이 미국 대학 입학 사정관들은 고등학교 학과목 평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무조건 학점이 높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얼마나 어려운 과목을 들었는가 이 점도 고려합니다. 어려운 과목에 도전하는 정신을 높이 사는 건데요. 물론 대학마다 달라서 AP 과목을 별로 고려하지 않는 대학도 있지만요. 대부분은 대학에서 이 AP를 많이 들은 학생에게 좋은 점수를 줍니다.
네.
자, 그래서 AP를 들을 능력이 안 되는데 무리해서 듣는 뭐 그런 학생들도 있을 정도죠.
네. 기껏 AP 과목을 들어놓고 낙제 점수를 받으면 아무 소용없을 텐데요.
맞습니다. 사실 많은 학교에서 자격을 갖춘 학생에게만 AP 과목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일단 성적이 어느 정도 이상이어야 하고요. 교사 추천을 받아야 하기도 합니다. 또 미리 시험을 쳐서 시험에 합격한 학생만 AP 과목을 들을 수 있게 하는 그런 학교도 있죠.
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불만이 또 나오고 있는데요. 학생이 어려운 과목에 도전하고 싶다고 하면 그냥 허락해줘야지 그걸 학교에선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자, 실제로 AP 과목을 들은 학생들이 대학에 가서 공부를 더 잘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요. 이 AP 과목이 학생들뿐만 아니라 미국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니까 AP 과목을 많이 제공하는 학교는 우수한 학생들이 많은 학교, 좋은 학교로 생각돼서 동네 집값이 올라간다고 하네요.
네. 미국에서도 부동산 거래를 할 때 학군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네. 네.
그런데 AP 말고 IB라는 것도 있던데 IB는 또 뭔가요?
네. IB 역시 AP처럼 이 고등학생들에게 좀 더 도전이 되는 과목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취지는 같은데요. International Baccalaureate 약자로 한국말로는 국제인증학점이라고 합니다.
네.
자, IB 과목을 듣고 수료증을 받으면 AP처럼 대학 진학할 때 유리한 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차이점이라면 AP는 그 과목을 듣지 않아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반면에 IB는 2년 이상 그 과목을 들어야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네.
자, 미국에서는 아직 AP가 대세인데요. AP 과목을 제공하는 고등학교 수는 14,000개 달하지만 IB 과목을 제공하는 학교는 1,000개도 되지 않습니다.
예,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뉴스 따라잡기 듣고 계십니다. 자, 이번엔 SAT 알아볼까요?
네, SAT는 Scholastic Aptitude Test의 약자로 대학 수학능력 평가 시험을 말합니다. 북한에서는 대학에 진학하려면 일종의 예비시험인 국가졸업시험을 먼저 봐야 한다고 하지요.
네.
이 시험 결과에 따라서 대학 추천을 받고 추천받은 대학에 가서 본 시험을 치른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는 각 대학이 주관하는 입학시험은 따로 없고요. 대학에 진학하려면 보통 이 SAT란 시험을 봅니다.
네, 이 한국에도 수능시험이라고 비슷한 시험이 있는데요. 단 한 번만 볼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단 하루 시험에 운명이 걸린 건데 미국에서는 그렇지 않죠.
예, 1년에 7번 정도 SAT 시험이 시행되는데요. 신청비만 내면 몇 번이든 볼 수 있습니다. 자, 대부분 학생이 뭐 두세 번은 보는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 제일 잘 나온 점수를 대학에 보내면 되는 거죠.
네, 뭐 세 번 시험 봤다면서 세 번 본 점수를 모두 보내는 학생도 있던데요.
예, 대학마다 SAT 점수를 보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총점을 보는 대학이 있는가 하면 영역별로 제일 높은 점수를 보는 대학도 있죠.
네.
또 시험 볼 때마다 성적이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 이 성적 추세를 고려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네. 이 SAT 시험 방식이 내년부터 달라진다고 들었는데요. 그런데 현재 방식은 어떻습니까?
네. SAT는 논리력 시험인 SAT1과 과목 시험인 SAT2 두 가지가 있는데요. 보통 SAT라고 하면 SAT1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현재 SAT1은 영어 독해와 쓰기, 수학 이렇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뉘고요. 한 과목당 800점이 만점입니다. 이 세 영역 합쳐서 학생들 평균이 1,600점 정도라고 하니까 2,000점 이상이면 시험을 잘 본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자, 하버드나 예일, 프린스턴 같은 명문대학 입학생들의 SAT 평균 점수는 2,200점이 넘습니다. 자, 내년부터 SAT 방식이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영어 쓰기 영역이 폐지되고 이 1,600점이 만점이 되고요. 또 작문이 선택사항으로 바뀝니다. 또 시험에 나오는 영어 단어나 수학 범위에도 변화가 생긴다고 합니다. 하네요.
네. 그럼 SAT2는 과목시험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봐야 하는 겁니까?
반드시 봐야 하는 건 아닙니다. 아. 역시 대학마다 다른데요. 네. 뭐 두 과목에서 세 과목 정도 SAT2 시험을 요구하는 대학도 있고요. 전혀 요구하지 않는 대학도 있습니다. SAT2 시험 과목은 영어, 수학, 과학, 역사, 외국어 등 다양한데요. 한국어 과목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SAT 말고 ACT 시험을 보는 학생도 있죠.
네, ACT는 American College Test의 약자로 대학 입학 학력고사라고 번역할 수 있겠는데요. SAT가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 보는 시험이라면 ACT는 고등학교 공부를 어느 정도 이해했나 이걸 보는 시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ACT 점수가 더 잘 나오는 학생이 있고요. SAT 점수가 더 잘 나오는 학생도 있고 학생에 따라서 다 다르다고 하는데요. 뭐 요즘에는 이 SAT와 ACT 둘 다 받는 대학이 늘어나면서 학생들이 두 시험 모두 다 보기도 합니다.
네. 가끔 한국이나 아시아 몇몇 나라에서 SAT 시험 문제를 빼돌리는 이런 부정행위가 일어나서 논란이 일곤 하는데요. 물론 시험 부정행위 행위는 나쁜 거지만요. 뭐 그만큼 SAT가 중요한 시험이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예가 아닌가 싶네요.
네.
예,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 AP와 SAT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7분 향하고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영어를 듣는 미국사로 가보도록 하죠. 레이 찰스가 부릅니다. I can't stop loving you. 들어보시죠.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미국 소식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영화를 통해서 미국 역사를 재미있고 알기 쉽게 소개해드리는 영화로 듣는 미국사 시간입니다. 김정호 기자 함께합니다. 예, 지난 시간에는 프랑스 인디언 전쟁을 다룬 영화 라스트 모히칸 첫 번째 시간이었죠. 전쟁에 휘말린 주인공 나다니엘하고 코라가 이 사랑을 키워나가는 과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내용이 펼쳐지나요?
네, 오늘은 영화 라스트 모히칸 마지막 시간으로 나다니엘과 코라가 헬리오스를 탈출하고 새로운 인생을 찾아 나가는 모습을 소개해 드립니다.
You sir, pick your man. Major Hayward will provide a diversion.
Something else. Cameron's cabin. Frontier cabin.
윌리엄 헨리 요새를 지키는 멀로 대령은 병력이나 화력에서 월등하게 우세한 프랑스군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멀로는 프랑스군을 막는 것이 자신의 임무라며 요새를 사수하기로 한다. 그때 멀로의 두 딸을 데리고 요새로 들어온 나다니엘 일행은 프랑스군과 원주민들의 주민들을 학살하고 있다며 요새 안에 있던 민병대원들을 가족이 있는 집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한다.
For you to suppose it's their women and children alone on the farms, not yours.
You forget yourself, sir.
We're not forgetting Webb's promise.
British promises are honored. And the militia will not be released.
하지만 멀로 대령은 민병대가 빠져나가면 전력이 약해질 것을 걱정해 나다니엘의 청을 거절한다. 그런데 나다니엘 일행과 함께 요새로 오는 길에 주민들이 학살된 장면을 본 헤이워드는 나다니엘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고 거짓말한다. 헤이워드의 말을 믿은 멀로 대령은 결국 나다니엘의 요청을 거부하고 요새를 빠져나가다 잡히면 교수형에 처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는다.
Their law no longer has rightful authority over us. All they have over us then is tyranny. And I will not live under that yoke.
하지만 몇몇 민병 대원은 영국군이 약속을 어겼다며 요새를 몰래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나다니엘은 할 일이 남았다면서 요새에 남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멀로 대령의 딸이자 사랑하는 여인인 코라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전투가 잠시 중단된 늦은 저녁, 요새 안에 있던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는 등 잠시 평화로운 시간을 보냅니다. 이때 나다니엘은 코라를 찾아 둘만의 장소에서 사랑을 나눕니다.
다음 날 새벽, 영국군 병사들이 들이닥쳐 자고 있던 나다니엘을 체포한다. 나다니엘은 민병대원들에게 빠져나가라고 선동한 혐의로 붙잡힌 것이다. 이에 멀로 대령은 나다니엘을 처형하라고 명령한다. 이 소식을 듣자 아버지를 찾아가 격하게 반발하는 코라. 하지만 코라의 부탁도 소용이 없었고 코라는 나다니엘을 찾아가 울먹인다. 하지만 나다니엘은 오히려 코라를 걱정한다. 나다니엘은 밖에서 지원병이 안 오면 요새가 함락될 것이라며 장교인 아버지 곁에 꼭 붙어 있으라고 말한다. 한편 같은 날 밤 우세한 대포를 앞세운 프랑스군의 공격이 다시 이어지고 영국군은 전멸할 위기에 처한다. 이런 가운데 프랑스군 사령관이 영국군 측에 관대한 조건을 내보이며 항복할 것을 권유한다. 항복하면 무장한 채 모든 사람이 영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준다는 조건이다. 그러자 멀로 대령은 부하들의 희생을 막으려고 프랑스군에 항복한다.
Magua took the hatchet to color with blood. It's still bright. Only when it's red, then it will be buried.
하지만 휴론족 원주민 마구아는 영국군이 요새에서 살아나가는 것이 불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멀로 대령이 이끄는 영국군이 자기 가족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마구아는 요새를 떠나는 영국군들을 바라보면서 복수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영국군과 민병대원들 그리고 족쇄가 채워진 나다니엘을 포함한 민간인들은 프랑스군과 합세한 원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헨리 요새를 떠납니다. 이들은 알바니에서 에드워드 요새로 옮긴 웹 장군 진영으로 가는데요. 하지만 이들 앞에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복수심에 불탄 마구아는 휴런족 일당을 거느리고 숲속에서 멀로대령 일행을 습격한다. 순식간에 영국군 대열은 아수라장이 되고 마구아는 살아있는 멀로대령에게 칼을 대고 그의 심장을 꺼내서 복수한다. 영국군들이 참혹하게 쓰러지는 상황에서 나다니엘은 족쇄를 풀고 양아버지 친가 추구크 그리고 형제인 웅카스와 함께 휴런족과 싸워 고라와 고라의 동생 앨리스 그리고 헤이워드 소령을 구한다.
Stay alive, no matter what occurs. I will find you. No matter how long it takes, no matter how far. I will find you.
나다니엘 일행은 가까스로 배를 타고 현장을 탈출하고 거대한 폭포 속에 몸을 숨긴다. 하지만 도망가는 과정에서 화약이 모두 젖어 일행을 보호할 수 있는 무기가 없어진다. 이런 가운데 마구아가 이끄는 휴런족 일당이 폭포까지 쫓아온다. 나다니엘과 친가 추구크 그리고 웅카스는 반드시 구해주겠다며 코라와 앨리스 그리고 헤이워드를 두고 황급하게 몸을 피한다.
마구아는 사로잡은 세 사람을 자기 마을로 끌고 갑니다. 마구아는 휴런족 추장에게 헤이워드는 프랑스군에게 팔아버리고 두 여자는 불에 태워버리자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나다니엘이 마을에 나타납니다.
I come to you unarmed and in peace. To one stop your ears, Sachem.
Vous faites écouter comprendre, homme sage.
나다니엘은 추장에게 마구아가 두 여자를 죽이면 영국의 분노를 산다는 점과 마구아가 평화를 깨뜨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추장에게 영국인들을 모두 풀어주라고 요청하는데요. 그러자 추장은 헤이워드 소령을 풀어주고 동생 앨리스는 마구아에게 주며 큰딸은 불에 태워 마구아의 마음을 위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나다니엘은 헤이워드에게 고라 대신 자신이 죽겠다는 말을 통역해달라고 부탁하는데요. 하지만 헤이워드가 자신이 코라 대신 죽겠다고 통역한 뒤에 스스로 장작더미 위에 올라갑니다.
죽음을 자초한 헤이워드는 불 속에서 죽고 나다니엘 일행은 코라를 데리고 휴런족 마을을 떠난다. 그리고 이들은 앨리스를 데리고 마을을 떠난 마구아 일행을 추적한다. 험준한 협곡을 따라 이동하는 마구아 일행을 먼저 따라잡은 웅카스가 앨리스를 구하기 위해서 마구아에게 덤벼든다. 하지만 웅카스는 마구아에게 져 목숨을 잃고 절벽 아래로 떨어진다. 웅카스가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본 앨리스는 자신과 함께 가자는 마구아의 명령을 거부하고 역시 절벽 밑으로 몸을 던져서 목숨을 잃는다.
사랑하는 아들인 웅카스와 웅카스가 좋아했던 앨리스가 절벽 아래 비참하게 죽어있는 모습을 본 친가 추구크는 복수심에 불타 마구아와 절벽 위에서 마지막 결투를 벌입니다. 용맹한 휴런족 용사 마구아가 칼을 들고 친가 추구크에게 덤벼들지만 마지막 모히칸족 용사인 친가 추구크는 마구아를 처단하고 그의 시신을 절벽 밑으로 던져버립니다.
Great spirit. The maker of all life. A warrior goes to you swift and straight as an arrow shot.
산 정상에서 나다니엘과 양아버지 친가 추구크는 하늘을 향해 손을 휘저으면서 목숨을 잃은 웅카스의 영혼을 위해 기원한다. 그러면서 친가 추구크는 자신이 모아크족에 남아 있는 마지막 전사라며 어서 빨리 자신의 영혼도 하늘로 데려가 달라고 기원한다. 이때 나다니엘과 코라는 서로를 얼싸안는다. 산 정상에서 먼 하늘을 바라보는 세 사람의 모습과 함께 카메라가 구름과 안개에 덮여있는 장대한 산맥을 비추면서 영화는 막을 내린다.
네,
영화 라스트 모히칸이 미국 동부의 장엄한 광경을 배경으로 끝이 나는군요. 그런데 말이죠, 김정은 기자, 이 결국 이 프랑스 인디언 전쟁에서 누가 이긴 건가요?
영화에서는 프랑스 군이 이기는 장면이 나오지만 전체 전쟁에서는 결국 영국이 이깁니다. 이 프랑스 인디언 전쟁은 북미 대륙 역사에서 한 휙을 긋는 결과를 가져오는데요. 역사학자 윌리엄 파울러 교수의 설명을 들어볼까요?
Expulsion of the French from North America left the Native Americans in the hands of an Anglo.
이 전쟁으로 북미 대륙에서 실질적으로 프랑스가 쫓겨납니다. 지금의 캐나다 동부를 포함해서 미국 동부를 영국이 실질적으로 장악하게 되죠. 그런데 이 프랑스 인디언 전쟁은 북미 원주민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프랑스와는 달리 영국은 북미 원주민들에게 적대적인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프랑스 인디언 전쟁으로 영국이 지배권을 쥐면서 북미 원주민 종족들에게는 험난한 길이 펼쳐집니다. 이런 현상은 영국을 몰아내고 독립한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북미 원주민의 운명은 바로 18세기 프랑스 인디언 전쟁에서 결정됐다고 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네, 김정은 기자, 다음 시간은 어떤 내용이 이어집니까?
네, 다음 주는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미국 뉴잉글랜드 지방에 정착한 신교도들 이야기를 다룬 영화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영어로 듣는 미국사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일상의 용어를 알기 쉽게 배워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제니퍼입니다. English with you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다양한 표현들을 익히는 시간이죠. So let's get started today. 오늘의 영어 표현은 talk someone into doing something. Talk someone into doing something. 혹시 누군가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자고 한 적이 있나요? Well, I met with Gary, who talked his friends into doing something they all thought they would never do.
저는 미국 백악관 앞에서 게리 씨와 게리 친구분들을 만났는데요. 게리 씨가 친구들에게 무엇인가를 하자고 했답니다.
Let's find out what he talked his friends into doing this past weekend.
그럼 게리와 함께 대화한 것을 먼저 들려드릴게요. 오늘의 영어 표현은 talk someone into doing something. Talk someone into doing something이죠. Listen carefully.
Same thing. I rode the megabus from Atlanta to Knoxville, and so I talked these guys into riding the megabus, and I don't think we'll probably ride it that far again. But,
wow. 게리는 친구들에게 녹스빌에서 워싱턴 DC로 한번 버스를 타고 놀러 가자고 했습니다.
I talked these guys into riding the megabus.
예전에 게리가 4시간 정도 버스 여행을 했는데 그때 괜찮은 기억이 있어서였죠? 그런데 친구들과 버스를 타고 워싱턴 DC까지 와보니까 생각보다 거리가 멀어서 앞으로는 먼 거리를 버스로 여행을 안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I don't think we will probably ride it that far again.
오늘의 영어 표현은 talk someone into doing something이죠.
Talk someone into doing something은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네, Gary는 I talked these guys into riding the megabus 라고 했습니다.
Talk someone into doing something.
그럼 대화를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Same thing. I rode the megabus from Atlanta to Knoxville, and so I talked these guys into riding the megabus, and I don't think we'll probably ride it that far again.
But it's a good performance. Now it's your turn. I'll say it in Korean, and you try saying it in English.
제가 한국말로 얘기할게요. 영어로 표현해 보세요. 친구들에게 야구 경기를 보러 가자고 해볼게요.
Mm-hmm.
그렇죠?
I will try to talk to my friends into going to the baseball game. 제 여동생에게 최신형 휴대전화를 사라고 했습니다. I talked my sister into buying the latest cell phone. 오늘의 영어 표현, talk someone into doing something.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하게 하다. Talk someone into doing something. Try to talk your friends into listening to English with you and improve their English. 친구들과 함께 연습해 보세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였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Sengbangsong,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 VOA 뉴스투데이 이어집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10년 4월 21일 오늘 소설 톰 소여의 모험으로 유명한 미국의 대표 작가 마크 트웨인이 사망했습니다. 마크 트웨인의 본명은 새뮤엘 레몬 클레멘스로 그는 1835년 미국 중서부 미주리주의 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마크 트웨인은 어려운 생계를 돕기 위해 어렸을 적부터 인쇄소의 견습공과 미시시피강의 수로 안내인 등 다양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시시피강을 무대로 한 그의 경험들은 이후 트웨인의 작품 세계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트웨인은 30살 때 단편소설 캘리베러스 군의 명물 뛰어오르는 개구리를 발표해 명성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이어 트웨인은 1876년 톰 소여의 모험과 1884년 허클베리 핀의 모험 등을 잇따라 발표해 큰 인기를 얻게 됩니다. 허클베리 핀의 모험은 톰 소여의 모험과 함께 주인공들이 미시시피강을 중심으로 펼치는 모험담을 그린 내용으로 마크 트웨인은 허기라는 주인공의 눈을 통해 사회의 위선과 불의를 비판했습니다. 이후 왕자와 거지, 전쟁을 위한 기도 등 많은 작품을 남긴 마크 트웨인. 그는 오늘날까지 미국 근대 문학의 아버지로 불리며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1960년 4월 21일 오늘 브라질의 계획 도시인 브라질리아가 브라질의 새 수도로 발표됩니다. 브라질의 옛 수도는 리우데자네이루였습니다. 하지만 1955년 브라질의 대통령 후보였던 주셀리노 쿠비체크는 수도를 브라질리아로 옮길 것을 약속합니다. 해안을 따라 집중되어 있는 인구를 분산시키고 내륙을 개발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이후 대통령에 당선된 쿠비체크 대통령은 50년을 5년으로라는 구호 아래 브라질의 현대화와 신수도 건설 등 대대적인 정책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1957년 리우데자네이루로부터 북서쪽으로 900km 정도 떨어진 중부 고이아스 고원에 브라질리아 건설이 시작됩니다. 수도 건설을 맡은 사람은 천재 건축가인 루시오 코스타와 UN 빌딩 설계자였던 오스카 니마이어였습니다. 이들은 브라질리아를 아름다움과 위엄, 그리고 미래 지향적인 요소를 아우르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제트기 모양의 계획 도시 브라질리아는 현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돼 있습니다.
곧이어 밤 11시부터는 세계뉴스와 VOA 뉴스투데이 3부가 방송됩니다.